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1월 24일 월요일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0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이 약속된 쉼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슬프게도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부족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기록한다. 그들은 그 땅이 분명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강하고 성들은 튼튼하여 그들이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그 땅이 좋은 곳이라고 보고했으며 그곳에 거하는 자들과 성들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앙들을 내려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셨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목격한 백성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세대가 믿음 없는 자들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아이러니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선물들을 약속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경계까지 한 백성으로 여행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들의 기대와 상반되는 보고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믿음을 갖는 것이나 갖지 않는 것 모두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지 않기로 선택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묵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적용. 동료 신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부주와 선지자 464.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일상의 삶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AWR의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유창종 목사입니다. 이 시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시편 51편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의 말씀을 낭송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약 20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약 5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약 30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아니 다윗이 자기의 평생, 지난 삶 50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평화로이 보이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를 위해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스스로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교만이었고 다윗 자신을 죽이는 독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사무엘 하 12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 자신의 충신이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비열하고 파렴치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옆집에는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 집에는 암양 새끼 단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주인이 그 어린 양을, 그 어린 암양을 얼마나 아꼈던지 그 새끼 양에게 자식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이며 함께 껴안고 자며 정말로 딸처럼 여겼다고 할 정도로 그 하나 있는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자신의 양과 소는 손도 안 대고 옆집에 살고 있었던 한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기까지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못된 인간이 어디 있는가? 당장 그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은 바로 다윗이 지었던 죄가 본인이 부자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죽을 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의분을 느끼고 정의를 운운하면서도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동안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찔림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기심이 이렇게 크게 달하면 사실은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거고 또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백해야 할 잘못이 있음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방어적이 되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 그 허물에 분노하며 비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참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1년여 동안 숨긴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또 특별히 1절로부터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는 세 종류의 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죄과고, 둘째는 죄악,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성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죄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죄된 성향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반역하는 것, 그것을 죄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죄과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이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고 또 그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불평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7절, 8절,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그저 무늬만 회개한 게 아니었고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회개만도 아니었습니다. 충심으로 죄를 미워했으며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해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철저한 죄의 자복과 자신을 내려놓는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삶을 통해서 끌어안고 가야만 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충신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이도벨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남의 반역으로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하여 다윗이 오롯이 짊어지고 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비록 그가 큰 죄를 지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AWR 청취자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 소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곡식 제사는 그 자체로만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과 곡식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인 짐승처럼 죽어야 하였고 곱게 갈리운 곡식처럼 갈아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찢기고 갈리운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신 상하고 찢기시고 갈리우셔서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음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며 여전히 거대한 바위 같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무지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완전히 돌아서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하시려고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도움을 간청한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는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어느 누구도 도움받지 못한 채 돌아간 일은 없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습니다. 구주의 사역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동정심은 한계를 몰랐습니다. 그분께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던 사역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몰려드는 군중을 수용하기에 적당한 큰 건물이 팔레스틴에는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비탈진 푸른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바닷가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병자들을 그분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분의 병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나가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동네에서 앓는 사람들 위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온종일 당신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약간의 음식을 얻기 위해 낮 동안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은 밤에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구원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부 잃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심령의 짐이었고 그분 위에 얹힌 짐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고독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그분은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분은 죄악을 대면하셨으며 복과 구원을 주시려고 애써 찾으시던 사람들에게 그 죄악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소망을 잠깐이지만 엄격하게 억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의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머니는 라비 학교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자신의 평생 사역의 핵심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아 희생의 생애였습니다. 길 가는 여행자인 그분을 대접한 친구들의 친절 말고는 그분에게는 이 세상에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한 자의 생애를 사시고 가장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일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존경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인내하시고 쾌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생명과 평화의 사자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남녀들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설교보다 병자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이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자비의 소식이 그분을 앞서갔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신 곳은 어디든지 그분의 동정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새로 발견한 능력을 시험삼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평생 처음 들어본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평생 처음 불러본 이름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평생 처음 쳐다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는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마을과 도시들을 통과하실 때 보면 그분은 마치 생명과 기쁨을 두루 끼치는 생명력이 용서 숨치는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구주께서는 치유의 사역 하나하나를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나라의 교사 중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시며 큰 길가나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다에서, 산기슭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전 바깥뜰에서 종종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을 전파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시험을 받으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돌더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부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1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레위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 논쟁.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